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권능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성찬 주일에 사도행전 2장 36절까지 우리 베드로의 설교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한 번 더 그 이후의 사건을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 주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이후의 내용들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교회의 첫 번째 설교가 베드로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복음 증거가 알려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어떤 약속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약속을 따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증거되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시고 지금도 이 약속이 성취되어 우리 대우빌로 장로 교회도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베드로의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설교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 전하십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뭐 새로운 거 전한 거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 명료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당시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 어떠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전 구절에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7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베드로가 선포하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What shall we do?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 자신들에게 내려져야 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깨달으며 두려워 떨며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부인하고 거부하며 죽이는 너무나 큰 죄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가 퍼부어져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발견하며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회개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그 자리에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모여 있었습니다. 즉, 무슨 소린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자들,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하지 않았던 자들,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소문으로만 들었거나 아니 처음 들었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그들이 다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들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그 자리에는 누구도 참여되어 있는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선포하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살인죄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짓는 작은 죄 하나까지 다 살인죄입니다. 꼭 피를 흘려 죽여야 살인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누구를 죽이며 살았을까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없애고 살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죽이고 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며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살인죄를 짓고 산 겁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죽이고 산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며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이르게 하신 주와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의 현실은 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의 심각성이 약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큰 죄를 범하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죄인됨의 현실을 깨닫는 것도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현실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역사하시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이 그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3,000명이나 회개를 하죠. 이들의 부르짖음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열심이 보통이 아니었죠. 특별히 당시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더욱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제사 꽉 잡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에서 살인죄에 대해 내려져야 할 형벌은 무엇이었나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무릇 살인한 자들은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닌 자들의 경우는 뭘 예비해 주셨죠, 하나님이? 예,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해 주셔서 그리로 피하면 살 수 있게 하셨지만 여전히 도피성에서 나오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살인죄도 자기의 피를 흘려야만 그 죄의 삯을 치러야 마땅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한 형벌은 어떠해야 마땅할까요? 우리가 피를 흘린다고 해서 그 죄의 삯이 치러질 수 있을까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러한 죄악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나요? 구약에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신 오로지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을 따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속제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부르짖었던 유대인들도 다른 죄였다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빨리 가서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가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에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한 날이 오순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절기 때는 항상 뭐하게 하셨죠? 제사드리게 하셨습니다. 즉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거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각자 형편대로 우, 양, 염소, 비둘기 등을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재물에 안수하고 자신들의 죄를 전가한 후에 그 재물들을 피 흘려주고 죽여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이번엔 다르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라고 부르짖을 때에는 그것이 어떤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온 속죄 제물로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너무나 커서 동물의 피로서는 하나님을 죽인 우리의 큰 죄악을 씻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수많은 동물의 피가 흘려져도 예수님을 죽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 지옥 심판으로 가야 마땅하다 하며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베드로의 말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서 율법대로 너희가 가져온 재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하라고 하셨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무엇을 하라고 안 하시고 받고 얻으라. 회개함으로.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들이신 하나님을 죽인 소망 없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 도피성이라는 피할 길을 내어주셨듯 하나님을 죽인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참 도피성을 내어주십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만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만 오로지 하나님을 죽인 우리 죄인들의 피난처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도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죠? 특별히 오순절이 시작된 날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율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킨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참 오순절이 성취가 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율법으로 자기 육체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래서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기 위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 역사 속에서 그 율법이 가르치던 바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죄사함을 받기 위해 율법을 따라 성전에 나아가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롭고 더 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예표하고 가르쳤던 영원하고 완전한 참 제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 드려주시는 때가 온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처음 죄악을 범했을 때에도 가장 첫 번째 제사를 드려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가장 마지막 완전한 참 제사까지 드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영원한 속죄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가 영원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행하는 무엇으로가 아니라 오직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는 복된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다 이것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하며 귀를 막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의 피가 자기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가 하며 비웃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화를 내고 그 복음을 더욱더 거부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달게 하셔서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하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것을 비웃으며 어떻게 저주받은 원수의 상징인 저 구리뱀이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는가 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자들. 아니 오히려 이런 불뱀의 심판을 내리셨던 하나님을 향해 이를 갈며 대적했던 자들. 그래서 끝까지 믿지 않고 죽은 목이 곧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둘로 확 나눠집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저주받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다고 결코 믿을 수 없었던 거죠. 특별히 자기들이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으로 좀 제사라도 좀 자기들이 드리고 뭘 좀 해야 하는데 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받으라 하시고 얻으라고 하십니다. 죄인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습성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믿고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지극히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걸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씻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비록 그 죄가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고 죽인 죄였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선포하셨지만 베드로는 곧이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며 예수님을 죽일 때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이는 저 죄인들을 지금 당장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인 우리 죄인들 용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도 내 피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용서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교회도 저도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위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사도 어떤 선한 행위도 더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 오직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성령님의 은혜를 믿고 요구하시는 회개, 어떠한 회개인가요? 회개란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회개, 성령님의 은혜로 주시는 참 회개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기독교인의 회개는 세상 사람들의 후회나 뉘우침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회개 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기독교인들의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데 성경은 이 회개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가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Acts chapter 11 verse 17 through 18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 관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죄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회개는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그 회개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회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세상의 회개는 철저히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이 한 잘못한 일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괴로운 게 뭘까요? 세상의 자기 육체의 회개에서는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의가 손상을 입는 겁니다. 그것을 못 견뎌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결국에 좀 더 고치고 나아가려는 노력으로 끝이 나는 거죠. 자기로 시작했다가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세상의 회개입니다.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이런 회개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참 회개의 기준은 그저 세상의 도덕적 원리, 우리 자신의 의, 자존심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드러난 우리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 우리가 지은 죄에 슬퍼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 타락하고 소망 없는 우리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회개는 복음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비참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우리가 짓는 죄를 애타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으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슬픔, 아픔, 고통, 그리고 사랑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회개할까요? 그저 우리가 실컷 울며 내가 그냥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울고불고 해서 고백했다고 해서 회개한 걸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십자가에서 확인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종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늘 말씀드리지만 꼭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옵니다. 동전의 앞뒷면모가 같습니다. 회개 없이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믿음 없는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가 우리 죄와 허물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면 믿음은 예수님의 피와 온전한 의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벗는 것도 입혀주시는 것도 다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 역사 속에서 참 회개의 때가 왔고 참 죄사함의 때가 왔습니다. 더불어 참 믿음의 때가 왔습니다. 왜? 회개와 죄사함과 믿음의 참 내용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에 verse 39 through 40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침내 죄사함의 약속이 너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먼데 사람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어지는 때가 왔다고 하십니다. 율법이 없었던 그 이방인들조차도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속하는 때가 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선포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함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건져진 자들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이미 건져진 분들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 패역한 세대.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을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또 뭐가 없다는 소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 패역한 세대에 속하였으나 이제는 이 세대에서 건져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하게 된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패역한 세대에서 건져진 성도들의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패역한 이 세대에서 건져졌다는 증거가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는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개와 믿음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패역한 세대에서 건져진 우리 성도는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속한 천국의 삶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은혜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작점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회개함으로 누리는 겁니다. 회개 없이 누리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은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그저 좀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가 속하게 된 새로운 왕국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건져져 천국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제 이 패역한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까지 증거돼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과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속한 현실대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하나님 아들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꼭 뭐가 먼저 와야 될까요? 복음을 알아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저의 삶, 회개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시작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 회개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 회개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자에게 먼저 나타나는 열매, 회개입니다. 나는 더 많이 안다고 더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말씀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진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회개 없이 진리에 이르게 안 하십니다. 회개를 통해 예수님 더욱 잘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요, 아무리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회개가 없다면,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병든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회개하라고 하느냐 하신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나는 뭐 그렇게 회개할 게 없다 하신다면 죄의 불감증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하며 가는 겁니다. 회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삶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 회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더욱 심각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더욱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패역한 이 세대에 속한 자같이 세상 방법과 원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 없이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려는 마음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죄를 회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자존심을 앞세우는 교만을 깨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리도록 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우리 삶을 더욱 새롭게 해주셔서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회개할 것 없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죄가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까지는 회개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말씀 사역으로 인해 회개의 풍성한 열매가 이 한몸된 교회 안에 맺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죽이며 살았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원수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을 퍼부셔야 하는데 오히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아니 더 나아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회개하며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붙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로서 우리 주님과 교제 나누며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 붙들고 살다가 천국 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회개의 은혜 끝까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리소서를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주네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는 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주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